위기에 처한 대다수 크리스천을 위한 수다. 이름하여 빡셈의 위대한 수다. 오늘 나눌 얘기는 CBS 신동주 PD와 함께하는 38년 만에 다시 읽은 책들입니다. 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송 빡셈의 위대한 수다가 함께하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월 아주 독특한 컨셉의 책 읽기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내가 버린 책들, 불완전한 책들, 정기적으로 읽는 책들, 내가 끄는 남성 잡지,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읽는 남성 잡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 이어서 이제 38년 만에 다시 읽는 책들이라는 또 독특한 제목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CBS 신동주 PD가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신동주 PD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CBS 신동주입니다.
뭐야, 나만 박수를 치는 거야. 형, 이럴 때는 자화자찬 박수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몇 명 예,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깐 그 인사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그 한 달 전쯤에 방송 같이 하시면서 뭐 개편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야심에 찬 그 개편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가을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개편이 무기 연장돼서
개편이 연장이 됐군요. 연기가 예,
상황은 그렇고요. 뭐 지난번에는 가을 개편을 앞두고 있는 CBS에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창사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CBS에서 일하는 신동주 PD입니다.
이거 광고야. 이게 돈 내야 돼. 돈도 CBS에 청구해요. 자꾸 그러면
내년이 창사 60주년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뿌듯하시겠네요.
네, 5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방송 CBS.
우리는 뭐 민간 해적 방송.
예. 사실 이제 CBS는 라디오가 예, 훌륭하지 TV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예, 이제 라디오가 유명하죠.
선선한 가을 날씨인데 갑자기 땀이 납니다.
라디오 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 김현정 씨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예, 정관용 씨도 그렇고 이분들이 사회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들을 만도 하고 또 이슈를 잘 따라가면서 되게 뭔가 객관적으로 잘 짚어주는데 예, TV 하면 CBS 떠오르는 게
설교 방송이지 뭐.
예. 여기서 말을 참 예, 하여튼 예, 제가 라디오에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라디오 다큐멘터리 하고 있을 때 신입 PD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김현정 PD였습니다.
또 이렇게 묻어가네요. 후배한테 또 묻어가는 이 연륜.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연륜이 묻어나는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은 예, 38년 만에 다시 읽는 책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안 들어가요?
바로 이제 들어갈까요? 그러면
제 소개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야 뭐.
아니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소개할 건 없고요. 박쌤의 위대한 수다 PD를 맡고 있는 정도령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바로 그 책 관련된 얘기로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38년 만에 다시 읽는 책들이라는 굉장히 그 자기 고백적인 그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PD님 그 나이가 그냥 바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밝혀져도. 이게 설마 7-8살 때 얘기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거의 뭐 한 10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10살 때 읽었습니다.
예, 바로 나이 나오잖아. 요거 나옵니다.
이게 나이가 나오느냐? 10살 때 38,
예. 아, 당연하죠.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수학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산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예.
그러면 거의 10살, 11살 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아들내미 나이네. 예. 아, 그때의 읽은 책들이 기억이 난다.
예.
아, 좋은 책을 추천해 줘야겠군요.
이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중국말로 좀 한다면, 따자하오, 워짜오, 선동주. 이게 제 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동주입니다. 이게 중국말이잖아요.
네.
제가 대만에서 8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 8년 동안 살고 이렇게 중국어 못하는 사람은 교민사회에서 최초일 텐데 하여튼 근데 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대북에 있는 한교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이셨고 이제 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셨고 그래서 한 전교생이 30명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작은 교실에서 1, 2학년이 같이 이제 배우는 그런 학교에서 살았고 부모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항상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때 거기서 학교에서 자고요 저는. 근데 그 5년 동안 살면서 제일 즐거움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보내주는 신문 소년한국일보랑 그다음 어깨동무 소년중앙 이런 거를 제가 제일 먼저 끌어볼 수 있는 거예요.
신PD님하고 나하고 같은 세대인가 봐. 내가 보던 책들이 다 나오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가 이제 10살 4학년이었죠. 아마 소년중앙이었을 거예요. 뒤에 이제 SF 소설 같은 게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짧게 그 얘기를 한다면 SF니까 이제 미래 얘기죠. 어떤 한 남자가 쫓기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그래서 계속 도망가요. 출근길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계속 도망가고 그러다 이제 결국 잡혔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이 지금 방금 나는 아내와 헤어져서 잘 살다가 헤어졌는데 너는 로봇이다. 그래서 너를 해체해야 되겠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날 정말 이건 음모다.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경찰들이 찾아온 어떤 비디오를 봤더니 자기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로봇이었던 거죠, 진짜로. 그래서 이 주인공이 혼잣말로 이렇게 내뱉어요. 그럼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 도시가
폭발해버린 거죠.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그거였어요. 어떤 그 로봇 군단이 이 인간들이 사는 그 도시를 이제 폭파하기 위해서 그냥 밖에서 뭘 던질 수는 없잖아요. 제일 깊숙이 누군가를 침투시키려고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로봇을. 근데 어떨 때 이 탄이 클릭되면서 터지냐? 그거는 이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를 의심했을 때, 혹시 내가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터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10살 때 그걸 읽는데 너무나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 근데 저는 뭐 너무 오래전이니까 그 주인공 이름도 모르고 저자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쭉 살다가 항상 그걸 38년 동안 떠올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영풍문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영풍문고에서 어느 날 SF 전집이 있길래 우연히 한번 보는데 사기꾼 로봇이라는 책이 하나 딱 단편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읽었더니 그 책이었어요. 이 책. 그래서 38년 만에 그 사람을 찾았고 쓴 사람을 찾았더니 필립 케이틱. 이 사람이 그 유명한
SF 소설에
그래서 수많이 예, 영화로 많이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도 포함해서 이제 그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군가를 알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10살 때 위대한 사람을 알아봤구나. 그런 어떤 그 흡족감, 예, 그게 있어가지고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사람한테는 그 10살, 8살 그 시기가 이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게 엄청난 충격과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세계관으로 충분히 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0살 때 읽었잖아요, 그거를. 네. 아마 9살 때 또 읽은 소설이 지금도 기억나는
거 같아요.
이건 39년인데.
아, 됐겠네, 이거.
이거는 제가 읽은 추리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기서 오기 전에 제목이랑 저자를 말하고 싶어서 찾는데 못 찾아서 이제 인터넷 같은데 추리소설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추리소설 블로그. 그래서 거기 질문도 남겼는데 답변을 안 해줘서 그냥 왔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장인, 장모님과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아요. 셋이서. 제가 9살 때 읽었던 건데. 근데 이 남자는 아내는 너무 사랑하는데 장모님이랑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장모님을 혐오해요. 그 성격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느 날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딱 결단을 하고 와이프가 뮤지컬을 보러 간 사이, 오페라를 보러 간 사이에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장모님을 죽이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목줄로 죽이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쉬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갔더니 장모님이 나와서 사위 잘 잤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제 죽인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가봤더니 아내가 죽어 있어요. 아내.
그걸 9살 때 읽으셨어요?
9살 때 읽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근데 이게 왜 이런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죽이러 갔을 때 그 묘사가 떠오르는데 그 달빛이 딱 비쳐서 그 장모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혐오스러운 저 욕심 많은 그 장모의 얼굴.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그 불은 켜지 않고 달빛에 비치는 그 장모를. 근데 딱 일어났더니 이제 장모는 살아 있고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모와 아내가 너무 닮았어요, 되게. 그래서 달빛에서는 그 어떤 묘한 표정이 장모로 보였던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야, 사람한테는 이렇게 서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선과 악이 사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구나. 9살 때였습니다.
그 생각이 9살 때 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다음 지금에 돌이켜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9살 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생각 그거 아닐까?
그게 저한테는 선악이 공존한다. 이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리소설 너무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자기 아들 뭐 천재 신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이. 내 어리서 네. 적에.
이름도 신동주야, 신동주.
근데 신동.
이제 그게 39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학년 아니면 5학년인데, 그 무렵에 또 한 번 읽었던, 이번에는 루팡 책이었어요. 루팡.
아, 그건 좀 많이 읽었죠. 괴도 루팡.
루팡 많이 읽잖아요. 근데 잊혀지라는 글, 이게 루팡이라고 기억하는데, 루팡한테 누가 연락을 해봤어요. 어느 마을에 진짜 흡혈귀가 산다. 뱀파이어가. 예. 그래서 딱 찾아갔더니 그 집주인이, 남자 집주인이, 내 아내가 흡혈귀입니다. 이걸 좀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루팡이 그 집에 좀 머물면서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남자 남편한테,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남자가 처음에 했던 말은, 내가 어느 날 문을 열었더니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두 번째 얻은 아내예요, 자기 아이의 목을 막 깨물고 피 흘리는 걸 봤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이제 그걸 조사하고 딱, 남편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짧게 지금 설명을 하자면 두 번째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과 이 여자의 아들, 이제 여러 가지 그 두 아이 사이에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큰아들이, 큰아들도 작은 애죠. 뭐 일곱, 여덟 살? 걔가 한 대여섯 살 되는 자기 동생 목에다가 독침 같은 걸 놓은 거예요. 독침을. 그런데 이 부인이 그걸 보고 그걸 빼내라고 그걸 이제 빨았어. 그때 남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말을 못하는 게, 자기 때문에 이 선하던 그 큰애가,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 때문에 말을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히 내 눈에, 남편처럼 눈으로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의 목을 빨면서 딱 봤을 때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건 흡혈귀다. 라고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결론이.
그렇죠.
근데 이 딱 끝맺음을 보면서 다른 결론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아홉 살 때였습니다. 엄청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 세 가지 소설이, 그 혹시 내가 하는 그 로봇, 그 자기 회의, 그 다음에 자기가 확신했던 어떤 혐오감, 분명히 장모라고 생각했지만 또 착각이었고, 그게 시각적인 착각, 그 다음에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그 흡혈귀 얘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고, 참 거기에 매혹됐던 것 같아요.
9살, 10살 때?
일단 솔직히 좀 잘 안 믿어지고요. 저게 좀, 저는 사후적으로 나이가 먹고
재구성된 것 같아요.
재구성된 것 같은데. 왜냐면, 물론 뭐 신동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사람으로 둔갑한 손톱쥐 얘기 아세요?
손톱쥐?
손톱쥐. 그 손톱쥐. 천년 된 쥐가 있는데, 걔가 이제 손톱 먹고서 사람을
만나고,
그 손톱 깎았던 그 천년으로 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런 거 보고 나면은 뭐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내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손톱이 무섭거든요. 그냥 손톱 깎는 게.
손톱 깎아가지고.
그렇지. 그런 게
무서워.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그렇죠. 화장실에 꼭 이렇게 변기 물 내려서 버리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심성이지 그게.
갖게 되는 생각인데, 신피디님은 어쨌든 비슷한 어떤 정체성이 다른,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체성을 고민했다라는 건 좀 믿어지기가.
갑자기 그 신동주 PD를 분석하고 싶은데.
그 아마... 중국 학교에서 그 느끼는 이 정체성 혼란이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영향을 미친 거라니까.
아마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진 않았지만, 그런 혼란에 대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매료됐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웃기고 재밌어요. 9살, 10살 때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매료된다는 게. 근데 두 분은 그 당시에 어떠세요? 그 8살, 9살, 10살 때 되게 좀 지금 평생을 좀 좌우한 어떤 세계관을 좀 영향 짓는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았나요? 책과요?
아, 지금 신PD님이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서 우리한테 마이크를 돌려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한 고백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만만한 정도령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저는 뭐 특별하게 좀 어린 시절이 막 생각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신피디님 얘기 들으면서는 어렸을 때 좀 했던 그냥 어린아이로서 갖게 된 생각들을 좀 돌이켜보면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거. 이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많이 본 어린아이라면 다 느끼겠지만, 순간이동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게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레메 같은 거 보면서 내가 변신하는 거 전혀 다른 내가 아닌 전혀 다른 힘이 센 사람이 돼서
저게 애들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런 애들인데 신피디님 생각은 좀 약간 이제
청소년기 뭐, 정도 자기 정체성 고민하는 나이 또래
그 나이 때는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잠들었을 때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순간 이동을 한 건가 알고 봤더니 이제 부모님이 쎄빠지고 고생한 건데 뭐 그런 거 정도 예 저는. 박쌤은 어떠세요?
저는 뭐 청소년기가 굉장히 암울했기 때문에 암울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가정 형편 이런 거는 차지하고라도 굉장히 짜여져 있는 그 교육의 틀 안에서 이렇게 딱 갇혀 지내는 전 남중 나와서 남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는 친구들만 도서관에 또 입소가 가능했어요. 근데 다들 거기 입소하려고 했죠. 저 입소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그 윌로우비 경감이라고 사감이 있어요. 진짜 윌로우비라고 저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게 보면 이렇게 키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공중에서 다리를 빠락빠락 움직이면서 이제 다니는 경감. 그 범인 쫓아다니는 윌로우비 경감. 딱 그런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길거리 걸어 돌아다니면서 잠자는 애들 도서 까고 뭐 이런. 근데 이런 어떤 일종의 지금 생각해 보면 교도 기관 같은데 갇혀 가지고 공부했던 굉장히 암울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의 느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영원히 이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무지하게 잘한 것도 아니거든. 근데 아무튼 그 틀 안에서 너무 단조롭게 매일매일의 어떤 일상들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신동주 PD님 말씀하실 때 제가 농담 삼아 아마 그 대북학교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한국인으로서 또는 다른 어떤 정체성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했던 것처럼 그건 제 얘기거든요. 저는 그때 봤던 게 그 패스트 연대기라고 지금은 까미의 패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은 패스트 연대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게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참상을 연대기 순으로 담담하게 관찰자 시점으로 계속 적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희망이 없어요.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도 모르고 왜 이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만큼 갈지도 모르면서 끊임없는 죽음의 시체들이 이제 쌓여나가고 있는 그 시절을 담담하게 연대기로 이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억나는 건 그 시기가 저한테는 아마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로 가득 찬 도시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해야 되는 사람처럼 나도 완전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는 이제 대학을 가면 뭐 희망이 보인다 맨날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 기간에서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무래도 욕망이 이제 금기시 됐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청소년기 때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봤던 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듀마피스의 춘희 라트라비아타 아 폐결핵에 걸려 예 마르그리트인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인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로미오 줄리엣보다 저한테는 더 강렬했거든요. 그 여인의 어떤 죽음 생생해요. 미쳤나봐. 왜 이렇게 생생하지? 그 관 속에 들어갈 때 그 창백한 그 미모와 거기 이제 흐느끼고 있는 아르망 이게 정확한 이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런 이름이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장면들이 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그 두 가지 책이 지금 사는데 영향을 지금도 주나요?
절망스러울 때 가끔씩 패스트 연대기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라고 하는 게 어떤 당대에 내가 느꼈던 어떤 삶에서의 그 고통이 되었던, 어떤 기쁨이 되었던 이런 그 부분들을 내가 말로 표현한다든가 어떤 이야기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준 어떤 영화나 문학이나 이 이야기하고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어떤 공명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인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치지 않고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주는 어떤 그 마르셀 프루스트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네. 그거는 좀 난해해가지고 읽다가 말하는데 그 묘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기억이 만들어내게 되는 그 과거와 현재의 어떤 시간의 어떤 공존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니라 어떤 햇살의 느낌이라든가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38년 전에 읽었던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필립 K. 딕의 이 책 제목은 사기꾼 로봇이에요. 사기꾼 로봇. 근데 사실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책이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참 표절하고도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참 여러 가지 성추행을 하고도 부끄러.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 뭘까요? 그 자기가 혹시 잘못됐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혹시 내가 진짜 죄인인가? 혹시 내가 정말 잘못. 그 다음에 되게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막 네. 뭐 투척하고 막 깨부수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내가 참. 그래서 이 혹시 내가라고 이 물을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필립 K. 딕의 SF는 자꾸 떠오르는 단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아까 이 방송에 관련된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 책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필립 K. 딕인지 모르고 이 책을 읽었는데 확실히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는 충격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반전치고는 이런 반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가 돼서 수많은 또 영화, 이 플롯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또 영화들이 생겨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이게 더 확장되면은 그 영화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드카프리오가 나왔던 인셉션 같은 영화에서도 결국 현실인가 꿈인가 이 사이에서 어떤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얘기가 있고 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세계 속에 있는 게 진짜인가 아니면 저기 나와 있는 게 진짜인가 이런 또 정체성 혼란에 관련된 얘기들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지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필립 K. 딕의 로봇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 로봇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충격이라는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해 본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그걸 위해 가지고 엄청 열심히 뛰었죠. 정말 일상생활하는 거 이상으로 해서 뭐 다양한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동원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막 이뤄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일은 남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나 건물이라든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플러스가 됐는데 실제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관계나 서로의 삶을 또 이해하고 아는 거나 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그 순간 사람들이 없어지는데도 아무도 왜 없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했던 그 부분이 뻘짓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굉장히 그 허무하고 황당했던 시절인데
그리고 그 허무함을 교회 게시판에다가 오늘의 교회 비판으로 다
아 지금 그런 것도 끝을 내면 안 되지 그지 난 속았다 난 바라기였어 그게 난 속았다 난 그게 맞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론 모래가 흘러가듯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더라 고갈되어 버린 마치 건전지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뿐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누리교회 박쌤이 그 연재했던 칼럼은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선교 지상주의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선교를 중시하는 온누리교회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아니면은 그 이순신 리더십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하영종 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자기가 로봇임을 깨닫고 네. 로봇이 폭파하듯이
그냥 과거에 내 온누리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를 그냥 송두리째 부정하고 폭파됐던 그러고 쫓겨났던 그 기억이죠 그게 내 로봇인 거지 그게 제 로봇담이에요
로봇담
로봇담
로봇담 재밌다 로봇담
여기 터지는 거 아니야
로봇담 네. 참 온누리교회 터져야 되는데 내가 터진 거지 그건.
저 같은 경우는 신앙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랑 사귄 지 4년 됐어요 오늘이 딱 4년 되는 날이거든요 네, 오늘 4년 되는 기념일인데 아무튼 1년 전인가 압구정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압구정동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서 거기 이제 압구정동 그 뭐죠 가로수길이죠. 거기 이제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아 저번에 왔을 때도 참 저 음식점은 정말 맛있었는데 이번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원년이야.
자기는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압구정동 나랑.
그지. 그 원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제 기억에는 진짜 여자친구랑 왔던 게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뭔 소리냐고 그때 어? 1년 전에 너랑 같이 여기 와서 그때 봤던 영화도 기억난다고 나는 하면서 영화 제목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자충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당히 멈췄어야 되는데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거야.
뭔 소리냐고 나 그 영화 본 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여자친구 얼굴이 딴 여자 얼굴을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 로봇. 어,
그때 정말 저는
수습 불가.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년이야. 어, 누구야.
그러고서 이제 바람둥이가 됐어요. 바람둥이가. 네.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참 확신이라는 게
무섭다.
무섭다. 네.
어,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를 너무 믿지 말아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절대 옳음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 이게 교만, 히브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스라고 하는 거는 난 절대로 옳다. 그 순간 저 꼴을 당하는 거야. 저 꼴을. 어?
그래서 그 이 로봇, 이 우리 오늘 주인공 로봇이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안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그 한 부류가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수구를 비아냥거리는 진보 있잖아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해요.
수구 꼴통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는 지적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정말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 누군가를 비아냥거린다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옛날에 저럴 수 있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그거를 내 노력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기적적으로 여길 넘어왔다면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을 비아냥 그릴 수 없는 거죠. 그건 꼭 과거의 나를 비아냥 거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되게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박쌤이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 우리의 로봇담을 좀 얘기해보자 했는데 저도 로봇담이 하나 있어요. 로봇담.
네.
정말 이 그 경계를 통해서 완전히 이쪽과 저쪽이 다른데 저는 그 기독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활 할 땐 IVF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그 사이다를 마시면서 밤을 새워서 서로의 신앙과 고민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술을 마셔야 좀 얘기를 하지 그런 말 하면 너무나 핑계. 저 완전 핑계다.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이다를 마시면서 밤을 샌 경험이 있기, 충분히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 얼마나 삶이 허전하면 저럴까. 조금 근데 제가 CBS에 들어와서 먹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여기도 진실이 있다.
그죠. 사이다만 진실이 있는 거야?
사이다만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취해서 서로 나누는 그 대화에도 정말 진실한 게 있고 삶이 있다라는 걸 그땐 알게 됐어요.
순결한 영혼이었네.
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로봇담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로봇이라는 걸 깨우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필립 케이디의 소설에서도 그 로봇이 자기를 향해 조여오는 그 일종의 그 형사들인가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그 증거를 들이대고 계속 압박해 오잖아요.
인간들이죠.
인간. 네, 인간들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게 갑자기 확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각성되는 게 아니라 걔는 끊임없이 자기가 믿고 확신한 그 부분을 강조를 계속 하는데 그 강조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걸 반하는 막 증거도 들이대고 그런 그 얘기가 이제 자꾸 자기한테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 부딪힘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맨 마지막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걸 부인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걔가 의심에 여지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툭 던져졌을 때 반전이라면 되게 싱거울 거예요. 얘가 강하게 그걸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밀쳐냈던 그 경험들이 축적됐을 때 반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독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하루아침에 확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역설적으로 절대적으로 맹신의 영역까지 가본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그 의미의 각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맹신한 자에 대한 그 일종의 공감, 이해, 이 영역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점진적으로 그 가볍게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비아냥거리고 우는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그 부분들의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까지 가보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 위치에서 옛날에 자기를 보고서 비웃을 수 없는 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저건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하고 비웃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 내가 그거, 바로 제 생각이.
그 생각이. 묻어가세요. 그렇게 묻어가세요. 왜냐면 나도 죄인 중에 그 괴수였기 때문에 괴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교회를 위한다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아낼 수 없는 건 뭐냐면 차라리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들 있잖아요. 그 평신도 신앙 가운데서 잘못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얘기는 전 들을만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극단적인 됐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정말 못 견디겠는 게 목사. 정말 못 견디겠는 게 어떤 권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댈 때 그때는 미쳐버리겠단 말이에요.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건 목을 쳐야겠다. 네? 이 괴물이 괴물을 낳는다. 이 숙주 이제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병욱이나 오정혁 같은 이 괴수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실제는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나구나 이렇게 심나요?
아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네,
저는 조금 생각해 볼 텐데 뭐 정 PD는 어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러는 걸까? 라는 것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로봇인지를.
죽어도 의심하지 않죠.
네, 의심하지 않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서 언급됐던 그런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몰라서 저렇게 그러는 걸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무릅쓰는 걸까? 그랬을 때 나는 후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로봇하고도 완전 다르고 그런 목사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한 자기 확신에 그 사기꾼 로봇처럼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기꾼 로봇을 우리가 그 빌어서 얘기하자면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자기의 죽음 자기가 죽인 자기죠. 그 로봇이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신을 딱 응시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이 로봇은 아니 내가? 이러면서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의 친구들 나도 괴수니까 전병욱과 오정혁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실명비판해도 우리 방송이 이런 해봤어 해적 방송이니까 그냥 이렇게 분명히 그 시신을 딱 응시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아니야? 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는 이런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로봇은 안 터졌을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죠. 그 코드를 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명명백백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실제로 예수를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거를 그 목격한 병사들의 증언까지도 봤어. 하지만 그걸 더 큰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수습을 해버리고 묻어버리잖아요. 터지지 않는 로봇들.
오, 멋있다. 터지지 않는 로봇.
도처에 걸려 있어. 터져야 마땅한 그 로봇들인데.
그 로봇을 파견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로봇도 있으니까.
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로봇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지금 세태의 사람들이 로봇보다도 더 못한 각성하지 않는, 각성을 거부하는 그리고 자기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을 강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마치 기독교 우리 영역처럼 느껴지는 이건 뭐 저만 느끼는 걸까요?
그 영화에서 그 사기꾼 로봇 영화 임포스터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게리 시니즈가 영화에서는 이제 스펜서 올햄인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자기 모습을. 그렇고 이제 그 스펜서 올햄이 이런단 말이에요. 어? 나네? 스펜서 올햄이네? 하고 빵 터져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어? 쟤 누구지? 이랬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지.
뭐야 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쟤 누구지? 이렇게 피해가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그래서 터지지 않은 채
증거 인멸을 하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증거 다 이렇게 불질러가지고 다시 그게 발견되지 않게끔 그거라도 성경적인 전문용어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여 라고 말하는 거죠. 인을 맞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아, 우리가 너무 심하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
아, 터지지 않는 로봇은 정말 대박이다.
참, 이 주제를 고른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하고 이 두 사람은 너무 지금 핵심을 찌르는 그, 아, 예. 제 생각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터지지 않는 이 로봇 여기서 침묵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그 이 충격 때문에, 충격이라기보다는 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필립 K. 딕 SF 소설의 대가로 일컬어지는데요. 굉장히 짧은 단편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 한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읽어볼 만한 분량인데, 예,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또 전달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텍스트를 읽어보시고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부제랑 요번 주 추첨책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요번 주 추첨책부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설가 성석재. 성석재 씨가 쓴 성석재의 이야기 박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비빔밥, 쌀 한 섬에 대한 얽힌 이야기. 뭐 하여튼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영가. 아니면 뭐 모차르트가 살았다면 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재밌게 풀어낸 책이 있는데요. 네,
이쪽 수필 같은 건가요?
예, 박물지니까 모든 것에 관한 모든 이야기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첨으로 고를 때마다 저는 어떤 갈등이 기억나면 그래 이 책 재미없는 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선물을 누군가에게. 네. 그 재밌는 책을 딱 골라요. 소중한 책. 제가 돈 주고 산 책. 이것도 만 얼마였는데 그러면 막바지에 책을 마지막으로 딱 보다 보면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대 반지를 다시 그 끼려는 그 프리도인가요? 하여튼 그 남자의 그 갈등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팍 잡았던 이 책입니다. 다음 주 주제는 퇴짜 맞은 내 단편 소설들이라는 주제로요. 제가 어디 응모했다가 퇴짜 맞은 단편 소설이
단편 소설? 이제 본인 얘기를 아예 걸고 가겠다?
단편, 예. 단편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소설의 주제에 대해서 지금도 유효한 그런 주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그 방송을 통해가지고 단편 소설 한번 불씨를 되살려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겠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첨책은 제가 원칙을 바꿔서 이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어느 분이나 페이스북 그 박쌤의 위대한 수다에 글을 올려주신 분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선물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신동주 PD와 함께했던 그 38년 만에 읽은 책들이란 주제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얘기는 거의 우리 신동주 PD님의 과거 책과의 어떤 경험들, 또 그 경험 속에서 느꼈던 부분들. 그냥 정말 책 읽어주는 아저씨의 책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듣는, 오늘은 난 그냥 날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편안하게 들었어요. 다음번에도 우리 신동준 PD님과 함께 즐거운 또 책 읽기, 이제 하다 이제 자기가 쓴 책을 갖고 와가지고 또 읽어주고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주시겠다고 네.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로 청취자들을 만나게 되죠?
네, 다음 주에는 추석 을 맞이해서 한 주 쉬도록 하고요.
아, 그런 또 쉬었다가는 맛이 있어야죠.
네,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최샘의 불금의 영화관으로 여러분을 만날 텐데요. 저희가 그 최샘의 불금의 영화관을 누구누구에게 추천하는 어떤 그런 영화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부심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영화. 영화 제목은 나는 영국 왕을 섬겼다 입니다.
아, 듣던 제목인데 꽤 그 이름이 난 영화인데 흥행은 안 됐죠?
예, 그 최샘께서는 이렇게 흥행한 영화보다는 흥행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면 참 좋을 영화들을 주로 추천하고 계시고요. 저도 뭐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부심에 대해서 좀 없는 게 너무 많아갖고 자부심을 이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는데, 저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 콧대를 좀 높여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최샘과 함께하는 불금의 영화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길은 가다가 시를 따라 여행하다 발견한 태양의 빛 자락의 길 운명과 같은 만남.
다툼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형제와의 아픔 내 손에 잡은 마이크폰에 당긴 이야기와 시간이 보낼 내 혼에 담아 모은